내게는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30대가 되니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은 뛰어도 두 발이 뛰지 않게 되더라. 사랑이 끝나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더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시작한 그 사랑 또한 끝이 있다는 것도.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정재원, 다시였고요. 오늘 원책방 문을 열어준 글은 장재열 작가의 오늘도 울지 않고 살아낸 너에게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뭐 10대, 20대의 사랑, 그리고 30대의 사랑은 확실히 다르죠. 네. 그, 이제는 뭐, 끝도 사랑의 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연애의 시작과 끝을 그래도 한 몇 번은 경험을 해본 나이일 테니까 30대는 아무래도 기대감과 설레임이 덜하기도 하고 언젠간 끝날 거라는 또 이 막연한 나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과연 이 좋아한다는 말이 네, 나중에 끝에서 뭔가 헤어지게 됐을 때 다 거짓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표현을 더 안 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또 연애할 때 다퉜던 기억도 나고요. 뭐 사랑이 정말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그 30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30대 분들 이상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막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건 아니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랑을 할 때는, 네,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또 이렇게 사랑 이야기로 막 시작을 하냐면, 오늘 SML 하는 날이잖아요. 그 세라데 뮤직 레터. 오늘 연애 특집으로 꾸며지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사랑의 군대, 사랑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해버렸네. 우리 오늘 이 원책방 하는 만큼은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네, 저도 여러분들도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혹은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혹은 정말 쓴소리하는 안 친한 그런 뭐 또 친구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 연애 특집이라서 이 달달한 사연을 또 하나 만나본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읽기 무서워지는데요. 한별 씨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원오빠 아리 중이라 학생 때도 안 들어와 본 EBS 가입을 했네요. 김수현, 박보검, 서강준, 탑이 제 이상형이었는데 저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요? 이거... 점점 불안해집니다. 네. 이제 제 이상형은 원오빠로. 어제는 하루 종일 오빠 노래 듣고 계속 오빠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꿈에도 나왔어요. 저만 알고 싶은 가수. 더 유명해지지 마세요. 자주 들으러 올게요. 항상 응원해요. 전 9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라는 글을 한별 씨가 보내주셨는데, 그럼 저랑 9살 차이면 지금 24살? 정도? 너무너무 좋은 사연이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6개월만 지나도 이상형이 다시 바뀔 겁니다. 네. 그럼요. 앞으로 그 멋진 우리 김우빈 씨도 이제 드라마로 컴백하셨고 멋진 오빠들 계속 나오니까요. 잠깐 이렇게 공부 학생일까요? 학생은 아니 어쨌든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들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한별 씨. 네. 괜찮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 책방 연애 뭔가 러브러브한 특집으로 꾸며질 거고요. SML. 네. 여러분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EBS 인터넷 반디 스마트폰 어플 반디 카카오톡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45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가 또 오늘 연애 특집이라고는 하지만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간 오늘의 에세이를 읽어볼 시간인데요. 이번 주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재작년에 개봉된 제보자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내부 고발을 한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황우석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죠. 문유석 판사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조폭의 의리와 시민의 윤리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사학 비리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다.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재단 이사장의 신복인데 횡령 사건을 일으켜 해고당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보스에게 앙심을 품은 셈이다. 사건 초기에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사장을 감쌌다. 학교가 비리의 복마전으로 소문나면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사장 일가는 등록금은 물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정부지원금까지 횡령하여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교내 시설 공사비 중 상당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부실공사를 자초했다. 제보자가 비열한 복수심으로 학교에 오명을 끼쳤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깨닫고 나서야 이사장의 엄벌을 탄원했다. 제보자는 진실을 밝히는 계기일 뿐이다. 한 점 티끌 없이 고결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누가 당신에게 이익을 주고 누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 보호받고 보상받아야 권력자들이 긴장한다. 발각될 리스크를 고려해 놓도록 만들어야 대범한 도둑질을 못한다. 조심이라도 한다.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다. 눈먼 의리가 아니다. 빌리 조엘, 어니스티 듣고 오셨고요. 이번 주 에세이 문희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 사회 분위기를 문희석 판사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게 조폭의 의리와 뭐가 다른지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비리가 터졌다. 그저 그냥 덮으려는 게 보통입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상 나서려 하지도 않고요. 배신자 취급을 받을 게 뻔한데 또 어떻게 쉽게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시하다가 이 조직은 골마 터지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하죠. 물론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한테 과연 진짜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원책방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PD님이 그 선물을 다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1kg 커피 이런 거를 다 본인이 맨날 먹고 그런 거죠. 아직 뭐 드시고 계신데. 뭐,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뭐 그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을 때 저는 사실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나서진 않았지만 과연 제가 지금 나서서 뭔가를 고발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혹은 뭐 예를 들면 왕따라든지 아니면 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들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을 사실 고려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저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손해가 오면 저는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니까 뭐 우리 사회가 쉬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얘기해야죠. 지금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즘에 뭔가 한꺼번에 골마 터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기사나 뉴스만 봐도 너무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요즘엔 뉴스를 진짜로 인터넷, 특히나 인터넷 들어갈 때 오늘은 무슨 일이 터졌나? 그런 생각으로 사실 뉴스를 들어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감하게 솔직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여는 음악이 흐르는 책방입니다. 우연히 꺼낸 그 책의 어디쯤인가 헤매던 나를 보듬어 안아주네 내겐 다 지나갈 거라고 말하네 다시는 길을 잃지 말라 하네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에스엠엘 Saturday Music Letter. 오늘은 특별하게 청취자들의 연애 고민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뭐 종종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하신 분들은 있었지만 아예 이렇게 오늘 특집으로 꾸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경력에 과연 네가 무슨 어떻게 상담을 하냐? 그럼 이제 저의 경력을 살짝 말씀드리면 정말 일주일에 연애 상담 그 라디오를 네 개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그 우리 수많은 라디오 PD님들이 이 연애 상담에서 저를 골랐다는 것은 겹치는데도 골랐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의 전담 연애 상담사 뭐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100%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연애 고민, 네, 짐작은 했습니다. 네, 익명이고요.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드라마 연애의 발견을 보며 공감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연애 초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얼굴에 잔뜩 묻힌 여자친구가 귀엽다며 남자친구가 한없이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하지만 헤어질 무렵엔 양념치킨을 먹는 여자친구에게 깨끗하게 못 먹냐? 핀잔을 주죠. 닦아달라는 말에도 네가 닦으라며 휴지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요. 이게 솜사탕과 양념치킨의 차이는 아니겠죠? 저 역시 3년 6개월의 연애를 끝내고 괜찮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연애는 저에게 이런 고민을 남겨줬어요. 저보다 늦은 시간에 출근하던 그 사람은 늦잠을 잔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늘 간단하게라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는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전 가볍게 이젠 전화 안 하네 물었더니 아침 출근 시간이 바뀌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미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얼마 후 연애는 끝이 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네가 일어났다고 출근한다고 톡을 남겨놓는데 굳이 전화를 해야 하나? 의무적이라고 느껴졌대요. 3년 동안 제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전화를 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아침에 전화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전 이런 걸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고 오랜 연애가 오는 당연함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맴돌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걸까? 내가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일까?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 다음 연애에도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원디, 남자들은 원래 다 변하나요? 네, 익명의 우리 여성분이겠죠? 이 남자들은 원래 다 변하나요? 라는 질문. 네, 뭐, 근데 남자이기 이전에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걸까? 예, 네, 오히려.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고 느끼는 그 수많은 그 상대방의 행동들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뭐 연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나를 바꿔가면서 했던 행동들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다시 나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죠. 예.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변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남자들은 원래 다 변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엔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뭔가 서로의 사랑이 거기까지인 거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싫어지고 같은 행동도 뭔가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랑을 하고 뭐 함께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연애 초기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도 그래요. 또 남자들도 남자들 입장에서 너도 변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 한도 끝도 없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뭔가 싸울 때 내가 이거 두 개 했는데 너는 그거 하나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면 그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상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고요. 그냥 헤어지든 사랑하든 항상 그 순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난 거라고 아프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은 변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런 것, 행동 하나가 영원히 가는 게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서 정말 다른 뭔가 해법을 찾아드리고 싶은데 그냥 정말 여느 주파수에서나 나오는 그런 게스트 같은 뻔하네요. 네. 뻔하지만 네,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또 다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싶은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신가영의 노래네요. 겨울에서 봄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신가영 겨울에서 봄 듣고 오셨고요. EBS FM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토요일 코너 세르데이 뮤직 레터 오늘은 네, 연애 러브러브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모든 사연을 제가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초조해지기 시작했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연애 고민 받는다고 했더니 이 기혼자분들이 아니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연을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결혼했다고 또 남녀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연애 뭐 그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랑 또 연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러브러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연은 누님인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또 기혼자의 고민을 접수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익명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익명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미소 씨의 사연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이 무뚝뚝한 남편과 1년 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애 기간에도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니라 헤어질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기가 너무 심해 병원 진료를 받아가며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남친이었던 제 남편은 직업 특성상 많이 만나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만날 수 없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보고 싶은 마음에 만나러 갔죠. 그런데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헤어져야지 생각했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화가 납니다. 16개월 된 아이랑 씨름하면서도 퇴근 후 돌아오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줍니다. 근데 맛있다는 말 한 번 없이 그냥 먹기만 합니다. 제가 요리 솜씨가 없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남편에게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격이 워낙 묵뚝뚝해 그렇지 이해하려 해도 너무나 서운합니다. 하루는 맛이 없어서 그런 거냐고 이러니까 내가 더 음식하기 싫은 거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 걸 너무 쑥스럽게 여기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니 표현을 안 하면 제가 어찌 알까요?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저 정말 어려운 남자와 사는 거 맞죠? 그래 사랑합니다. 이건 2016 리마스터 버전이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뭔가 변하는 네, 사랑이 변하는 뭔가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라면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미소 씨는 너무 초지일관이신 분과 함께 살아서 힘든 거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 두 가지 두 남자가 있다면 어떤 분 고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치면 정말 처음 만났을 때는 정점을 찍고 시작해서 점점점 내려가서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남자는 그냥 한 70 정도에서 시작해서 가끔 한 80? 100은 안 가요. 근데 한 80, 85 갔다가 또 다시 한 70, 60에서 그냥 쭉 평생. 예, 네,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되게 저하고 비슷한 성격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이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보통 이런 제가 뭐 이제 남편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겠지만 아프면 집에서 쉬지 왜 왔냐라는 말 안에는요. 그 정말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같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꼭 마음 안에서만 나오거든요. 그 겉으로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하긴 하지만 근데 보면 여기 한 줄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저는 이렇게 글을 쓰셨다는 거는 정말 이 무뚝뚝한 걸 제외하고는 우리 남편분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네, 정말 무뚝뚝하지만 뭐 예를 들면 막 톡톡 툭툭 뭐 내뱉는 말이 너무 재밌고 또 셋이 안 신경 쓰는 척하지만 다 신경을 썼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아껴줬던 거구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아 무뚝뚝해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우리 지금 미소 씨는 요즘에 좀 이런 무뚝뚝한 남편의 또 아이도 키우고 힘드니까 그런 게 좀 쌓여서 여기에만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 외에 분명히 지금 아 분명히 되게 많이 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초조한가? 익명 요청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닌 거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분명히 남편의 매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요즘에 아이 키우시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많이 서운해가지고 이런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혀 제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르게 코멘트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 보통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코멘트하면 큰일 날 사연이잖아요. 헤어지는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애 특집을 괜히 하자고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마지막 아, 역시 뻔했다고 예. 예. 사랑이 뻔한 겁니다. 원래 다 내가 아는 사랑만 특별하지 멀리서 보면 다 사랑은 뻔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망의 다신 하지 않을 우리 연애 특집의 마지막 사연 역시 익명 만나보겠습니다. 31살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틀이면 천일이 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미국에서 교제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제가 한국에 오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저는 남친과 아는 여자 사람과의 사이를 질투인지 오해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남친은 오해를 풀어주려 하지 않고 지친다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4월쯤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됐고, 5월에는 제가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헤어지자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것도 알고 싸운 것도 아닌데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왜 다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겨울에 잠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제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면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겨울에 만나면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카톡이나 문자 보내도 확인만 합니다.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아직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이별을 해줘야 하는 것도 아는데 다시 만나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왜 돌변한 걸까요? 네, 성시경 한 번 더 이별 듣고 오셨고요. 익명을 요청하신 마지막 사연, 네, 만나봤는데, 이 사연은 좀 되게 철저히 어떻게 보면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이 사실 연애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해요. 우연한 경우에. 예, 물론 거기서 이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뒤로하고 뭐 예를 들어 바람을 핀다든지 따로 만난다든지 한다면 더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 갑자기 가게 되는 거. 예, 저는 남자 친구분이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물론 그 안에서는 뭔가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 남자 경우에 그 뭔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되고 있어 뭐 이런 막 혼자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고치려고도 하고 되돌리려고도 하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근데 너무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자신이 멋있는 존재로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사랑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이별하는데 이유가 없이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남자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이유를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생겼든지 혹은 더 이상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헤어졌다가 다시 그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아, 역시 그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뭐 다시 돌아갔는데도 또 만나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헤어지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정말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이 그 남자친구한테 진짜 그 조금만큼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게 그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직도 많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돌아오면 아마 또 받아주시겠죠. 예? 근데 뭐 그런 또 의심,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종신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이런 거 반복하는 거 정말 서로 조금이 정말 먼지만큼의 미련이 없을 때까지 그냥 반복하라고. 예. 어쩔 수 없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여성분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음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마 이 남자친구의 뭔가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처받고 또 다시 또 예, 더 크게 상처받고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셔야죠. 예. 그래서 미련이 정말 0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저 그게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요. 뭐 물론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건 진짜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네. 뭐 이 마지막 사연은 진짜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제일 뭔가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후련하게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상처, 예, 받으세요. 다음 주에 연애 특집 2탄을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다시는, 예, 연애 특집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렵죠. 제일 어렵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이 사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저도 잘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사연을 받았다가 지금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SML 세레데 뮤직레터 연애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뭐 또 뒤늦게 연애 고민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괜히 거창하게 뭐 제가 뭔가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 소소하게 예전처럼 또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SML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방송에 채택이 되신 오늘 여러분들 선물 그리고 제가 그린 또 엽서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한다는 말보다 좋아하는 마음 먼저 생각한다는 말보다 네가 먼저 생각이 나. 음악이 흐르는 책방 박원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이야기, 박원의 밑줄 긋는 남자. 감옥으로 치면 문명의 감옥이 더 무섭습니다. 욕망의 감옥이 더 끔찍합니다. 가까이 피어있는 들꽃 하나 볼 새 없이, 별 하나 품을 새 없이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앞을 보고 달릴 뿐일 우리들이야말로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재화의 감옥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감옥에 살면서 감옥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감증입니다. 박범신 작가의 그리운 내가 온다 중에 한 구절, 청취자 배우빈 씨께서 밑줄 그어주셨는데요. 함께 적어주신 감상으로 오늘의 밑끝남을 채워볼게요. 저는 이 책을 터키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펼쳐들었는데요. 이 글귀를 만난 후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스스로를 작은 욕망 안에 가둬두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책을 덮고 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더 큰 자유를 선물하고 여유를 주자고. 세상은 느리게 걷는 것이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네, 오늘 밑줄 청취자 배우빈 씨가 그어주셨고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밑줄 그어놓고 싶은 문장이 있죠. 청취자와 또 저와 나누고 싶은 문장 원책방 홈페이지 밑줄 긋는 여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러브러브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책방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토이 내가 남자친구라면 들려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이 흐르는 책방 주인 박원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4시에 책방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